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롯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악한 짓을 하는데 이 악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일종의 그 호기심, 목욕하는 여인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음욕으로 자라나고 그러면서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다가 바세바가 임신한 뒤에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혐을 감추려고 하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결국 이게 다윗이 한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허물과 죄가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장성합니다. 우리 믿음도 성숙해야 되지만 사실 믿음만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도 자라나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혹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어둠에 갇혀있는 죄는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괴물로 자라는 법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은혜의 빛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빛 가운데서 은혜 앞에서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이것이 점점 더 큰 악을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고약한 짓을 하는지 모르죠. 이게 고약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 이게 들통이 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니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자기 상사들, 심지어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군인으로서 나만 집에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불려와 놓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더 정말 가증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어요. 우리아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 우리아가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그 안에 자기 죽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그 편지에 쓰인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이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신실함, 자기 충성스러움 혹은 자기 양심의 기준 이런 거 지키지 않고 그냥 다윗이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잤으면 어쩌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타협을 모르는 그런 아주 굳은 사람, 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휴가 즐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빚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그럴 때 이 결과가 항상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신실함과 정직함을 끝까지 붙잡겠다. 뭐 그런 결심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벼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아주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그것이 내게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가장 분명한 예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많은 고난, 많은 눈물, 많은 억울함, 원통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아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위로일 수밖에 없고 또 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설령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온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은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윗은 오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내니, 보내더라, 보냈다 이런 말. 보내니, 보내니. 이 늘 다윗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사람을 보내서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너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아 때문에 다윗의 계획대로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요, 어려워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브레이크 노릇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요압이 등장하는데요. 요압은 아니에요. 우리아는 너무 진실하고 정직해가지고요, 다윗을 고민하게 하는 사람인데, 요압은 아닙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열심히 도와줘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요압은 다윗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두말 없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은요, 우리 앞에서 아브넬 암살했을 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요압을 저주하다시피 하는 거 우리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때는 걸림돌인데 또 이렇게 고약한 짓을 할 때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관계예요. 그리고 요압이요, 요압이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에게 말하는데 네가 전쟁의 모든 일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뒤에 왕이 혹시 노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느냐. 이거는요, 다윗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요압이 전령을 보내면서 다윗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전쟁에서 여러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든. 그러면서 또 21절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좀 세력을 가지고 막 뭘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여자가 맷돌 위짝 던져서 맞아서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런 역사의 고사를 막 들먹거리면서 너를 책망하거든 한마디만 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다윗이 얼마나 허세를 부리면서 막 자기를 책망할지에 대해서 다 알면서 어떻게 연극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요압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압은 어떤 때는 다윗에게 가시 노릇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입안의 혀처럼 다윗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아는 다윗의 삶의 걸림돌이고 요압은 다윗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악한 짓을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그걸 브레이크 거는 인생이 돼야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잘 도와가지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한다면 그거 정말 더 고약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도 있고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은 똑같이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진짜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진짜로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우리아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27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7절 읽으면 아니 남편 죽었는데 금방 소리 내어서 울던 여자가 왕이 오란다고 해서 금방 가고 어떻게 그의 아내가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기 쉽습니다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요 이게 일종의 수혼인 거예요. 수혼. 수혼이 뭐냐면 형제가 죽었어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부죠.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 과부된 아내의 보호자 노릇을 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세요. 그게 일종의 그 희년법의 일종이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과부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보호해줘야 했는데 그래서 이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보호자 노릇을 해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룻이 보아스를 만난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을 보살피시는 옛날의 방법이었던 거죠. 요컨대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죽은 형 우리아를 마치 죽은 형제와 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은 시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어떻게 보자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다.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위대한 왕이다. 고 하는 홍보 재료가 되었을 거예요. 죽은 시나를 마치 형제와 같이 돌보는 그래서 죽은 시나의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27절 이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죄가 27절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일이었어요.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은 정말 위대하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끝까지 내 가족을 다 책임져주는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고약한 짓이에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을 다 속였는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다윗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짓을 하다니 야 이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게 또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런 인생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